마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토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산상보훈의 이제 본론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오늘은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이 결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에는 두 가지 문을 대조합니다. 두 가지 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5, 23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고 하면서 두 가지 나무를 대조합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24절, 27절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상보훈의 결론은 세 단락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산상보훈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합창할 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개 파트가 각 소리를 내지만 한 곡을 연주하는 것처럼 이 산상보훈의 결말도 이 세 부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순종하라고 행하라고 한 목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대조를 사용하고 있죠. 두 종류의 문, 넓은 문, 좁은 문, 또 두 종류의 길, 넓은 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또 두 종류의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렬한 대조를 제시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협착한 문,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걷다가 끝에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큰 문과 넓은 길로 다니다가 멸망할 것인가? 좋은 열매를 결실함으로 최후의 좋은 나무, 의의 나무로 인정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나쁜 열매를 맺다가 나쁜 열매로 최후의 판정을 받고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인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바위 위에 견고한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을 건축할 것인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고 20절까지만 보고 21절부터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신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큰 길로 다니면 더 편하고 쉽지 않겠습니까? 순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힘들고 좁은 이 협착한 길을 택하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5장부터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결론에서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산상보훈, 이 보물과 같은 진주와 같은 말씀을 지키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산상보훈을 헤아려 보니까 19번 설교했고 오늘이 이제 20번째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들은 산상보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 천국 시민의 특징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다음 팔복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지침, 삶의 어떤 표준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좁은 길이라고 또 좁은 문이라고 묘사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죄가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순종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일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가족과 이웃들을 선대하고 이번 명절에도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참 친절을 베풀고 잘해주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대하기가 싫어요. 껄끄럽고 싫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시기 질투심이 발동할 때 내 속에서 그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사람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면 된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 먼저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 같은 문제를 먼저 보고 그것 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들을 듣고 이해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경 쓰면서 살아내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못된 성질을 죽여야 해요.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을 보면 길이 협착하여라고 할 때 이 협착하다는 말은 환난, 고생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면 고생과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는 신자들이라도 일단 좁은 길로 들어섰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섰어요. 그렇게 했지만 이 길이 힘들기 때문에 이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 쉬운 길, 세상의 길을 택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순종의 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만을 바라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바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산상보훈을 19차례 걸쳐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참 그래도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조금이라도 달라졌습니까? 말씀 앞에서 선한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새로워졌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틀림없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혹시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산상보훈을 들었지만 자신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를 통제하고 내 삶을 억압하는 그런 불편한 말씀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담도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순간이 빨리 지나기만을 바랐습니까? 먹고 사느라 바쁜데 적당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천당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좀 힘들어도, 좀 고달파도, 어려워도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길의 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당장은 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로 갑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영원한 불행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로 가면 당장은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만 소수의 사람이 가지만 그 끝은, 결론은 무엇인가? 생명이다. 영원한 승리다. 영광이다. 천국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면서 좁은 길로 가는 그 행위 때문에 그 행위를 근거로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천국을 주신다는 뜻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그 은혜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동시에 그것 못지않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현대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에 비해서 너무나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사람을 빚진 것을 아는 신자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좁은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순종해서 좁은 길을 가야만 그 끝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 두 가지 결말 가운데 하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살아있을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선택하는 길이 영원한 나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넓은 길, 세상의 길로 행한다면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끝은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을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갈림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편하고 넓은 길 세상의 길로 간다면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파멸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심지어 천국 백성들로 그 길을 가려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명덕의 식구들은 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힘쓰면서 좁은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달프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길을 소수가 갈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천국문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맞아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계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지 못하도록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심지어 구약에는 진짜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종말 강화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지금이 종말이에요. 이때 일어난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워합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워한다.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기독교 사이비에 미혹당하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택한 자들도 미혹당한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역사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등장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내 교주들이에요. 사이비 목회자, 사이비 설교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럼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다양한 이단이 활동하는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있죠. 몰몬교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IYF,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영어 가지고 미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7일 안식교, 통일교, 안산홍 증인에 빠질 수 없는 것 또 어디가 있습니까? 신천지 가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이단들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도 아직 완전히 이단이나 사이비로 판명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 자칫 잘못하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전광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가 속한 고신교단에서 70일의 총회, 2021년이에요. 4년 전 70일에 우리 고신총회로 모였을 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와 교류를 금지한다. 이단성이 있으므로 참여와 교류를 금지한다. 왜 정광훈 목사가 이런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늘 댁에 가셔서 고신 이단 대책위원회 검색해 보시면 그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정광훈 목사의 설교는 위험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해치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니까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신흥 사이비 기독교 집단들이 소규모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사람들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만나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 번쯤은 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로 인해서, 직분자들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남몰래 불건전한 집회에 참석하다가 미혹에 빠져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설교자에게 미혹당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때문인데, 15절 보시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죽이는 일이다, 늑대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절대 거칠고 무서운 모습으로, 포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니까요. 하지만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어요. 참된 신앙을 짓밟고 파괴하는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분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은 줄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습니다. 온화합니다. 얼굴에서도 막 거룩하게 보이고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면 누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어떤 용모나 얼굴의 어떤 모습, 또 인간적인 매력, 뭐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 때문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빠져버리면, 일단 한번 속으면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의 본색은 영혼을 죽이는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삶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삶의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의 실체, 그들의 정체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맺는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따겠느냐? 여러분, 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무엇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열매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가 악하고 인격의 열매가 나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아주 탐욕의 열매, 거짓된 열매, 부도덕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주 위선적이죠. 이중적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 거짓 선지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 지옥불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를, 그 성품을 보고 그들의 실체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20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가 의의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나는 나의 성품은 어떤가? 나의 성품은 변화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좀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나의 말은 어떤가?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입술에서 사라지고 있는가? 감소하는가? 덕을 세우는 유익하고 선한 말이 증가하고 있는가? 나의 행실은 어떤가?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은 또 어떤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내 속사람은 어떤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착한 양심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성품, 인격, 말과 행실,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난날보다는 조금 더 낫다면, 선한 열매가 조금 보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신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없다.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거짓 신자가 아닌지 나의 끝은 멸망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였는지 돌아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의 도전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착하고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얻으면서 그래 맞아 나의 끝은 생명이야 확신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